오늘 호세아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주제 아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볼 이 호세아 3장의 말씀은 잠깐 1장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1장 1절에 왕들의 이름이 기술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어느 왕이죠?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족보 같은 이 명단은 호세아 전체 특징을 잘 암시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장 1절은 두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구분은 유다왕의 이름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다가 솔로몬 이후로 국가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이 많은 축적 과정을 통해서 외국의 우상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잡 종교로 전락을 하고 말죠. 그래서 그 까닭으로 나라는 두 조각이 납니다.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누가 지금 쓰고 있죠? 호세아가 쓰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호세아가 이 글을 썼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어느 왕 이름이 사실 앞에 나와야 될까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이름들이 뒤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반대로 돼 있어요.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전면에 배치되고 자기가 소속된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하반부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술을 하는데 겸손을 필요하는 기술은 아닐 거고 왜 이랬을까요? 여기에는 호세아가 갖는 신학적 의미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비록 북이스라엘에 몸을 담고 활동하던 선지자지만 이 민족과 역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소망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열거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처한 운명과 숙명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비록 북이스라엘 같은 이 세상의 나라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고 있죠? 장차 완성되고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간단한 기록이 아닌데 또 하나 여기에 감추어진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신통한 왕들이 없었어요. 맨날 혁명에 또 숙청에 정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바뀌어요. 정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편안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호세아가 이 말씀을 받던 시대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예요.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 그림이 암시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곤고하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예요. 잘 먹고 잘 살고 GNP 높고 별 걱정 없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래요. 이거는 비유적 설명입니다. 여기 음란한 여자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워낙 그 얼토당토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간에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만들어진 메시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허구가 좀 섞인 얘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증하는 성경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선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이름이 거론된 고유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량형 단위가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이야기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만들어지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가 시대 앞에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매우 말도 안 될 정도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과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아내의 이 관계 상태를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에서는 전부 성적인 타락의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놀랍게도 그 이름 뜻이 the end, 끝장, 끝장난 여자다 그 말이에요. 어쩌자고 그런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하랍니까? 지금 누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처지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한 자녀의 이름은 이스루엘. 이스루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루엘. 이스루엘이라는 말은 흩어져 뿌리다 그 말이에요. 흩어져 버린다. 찢어서 흩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서 심는다 이런 의미까지를 내포한 이름이 고멜이 음란하여 낳은 첫째 자녀 이름 속에 담아진 영적인 뜻입니다. 찢어서 흩어버린다. 그 장차 이말 멸망과 포로 생활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 심는다. 이런 암시를 이 첫째 아이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름이 누군가 하면 루하마. 근데 앞에 뭐가 붙었는가? 부정사 로가 붙어서 로. 로 루하마. 루하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그럼 앞에 부정사가 붙었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가서 바람이 나서 자녀를 낳아왔는데 로 암미. 또 부정사가 붙었어요. 암미라는 이름은 나의 백성,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참 슬프고도 어두운 의미가 담아진 세 자녀를 고멜은 그 끝장이라는 이름만큼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반전의 단어가 있어요. 반전의 단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암미라 하고 뭐가 빠졌어요? 앞에 로 부정사가 빠져버렸어요.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뭐가 빠졌어요? 부정사 로가 빠졌어요. 다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자, 그러면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일까? 그것이 오늘 3장 전체에 걸친 의미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명령을 받아들죠.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매우 그 뜻모를 표현들이 여기 한 두어 가지 소개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건 뭐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과자 즐기는 게 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건포도가 등장하는데 건포도는 뭘로 만들죠? 포도로 만들어요. 쉽죠? 건포도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어요. 포도. 근데 포도로 어떻게 건포도를 만드는가 하면 항상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라는 과실 자체는 늘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늘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늘 나의 백성으로 기쁘게 여기는 존재란 뜻입니다. 내 사랑, 나의 신부,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이 포도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짝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징의 포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초를 섞어서 이제 좋은 햇살에 말립니다. 바짝 말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 건포도가 됩니다. 건포도. 그 오래전에 저랑 이제 같이 그 사역했던 교역자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을 하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소망부 어르신들이 늘 어느 교회나 계시죠? 그 노인들 그 부서가 계십니다. 근데 그 부서를 건포도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말라 비틀어서 딴 얘기냐 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식초를 묻혀서 바짝 햇살에 말린 이 건포도를 어디다 갖다 바치냐 하면 먼저 우상 제단에 갖다 바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이 모든 열매와 결실은 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우리 첫 번째 초점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째 시작. 그 요즘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이 굉장히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싱 재팬 당할까봐 뭐 어떻게든 하여간 좀 다리 하나라도 걸치려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신앙생활의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인이다 이웃이다 그러는데 정말 요소 요소에서 하나님을 패싱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급할 때는 너덜너덜해질 때는 어휴 하나님 찾는데 좀 숨 쉴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처럼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 지금은 좀 됐으면 나중에 봅시다. 패싱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질구리한 구체적인 일상에서 다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패싱 시켜버려요. 투명 취급받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햇빛을 누가 주시고 물을 누가 주시고 땅은 누구의 것이며 결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그 결실을 우상제단에 갖다 바쳐놓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빌고 축제를 벌리고 그 우상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곁에서 그 광경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장은 무너지는 거죠. 아, 이것들이 나를 패싱하는구나.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늘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사랑하는 자가 늘 약자라고요. 예? 자식을 키워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늘 약자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이 참 마음이 점여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놓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철득으로 나서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커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약에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수아.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름으로 소개되냐면 예수스, 헬라말로 예수스,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가슴 아픈 명령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누굴 사라는 얘기입니까? 그 음란한 타락해버린 그 대상을 사라 그 말이에요. 뭘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 이걸 전부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0세겔이 나옵니다. 30세겔.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30세겔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앞에는 제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잘랐지만 소는 원래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무데고 아무나 받겠죠. 소한테 한번 받쳐봤나요? 큰일 납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얼마를 주도록 돼 있어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소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 몸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30세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요? 30세겔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신 겁니까?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속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아, 그럼 간단하게 그냥 30세겔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뭐 은 15세 더하기 보리 한 오멜 반은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까?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보리떡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저렴한 식사의 담이에요. 그리고 식사의 질입니다.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서기를 해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모든 지금 세계사가 격변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개방되지 않은 중국 13억 뿐만 아니라 더 땅끝 북녘 이 얼어붙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이 속에서 봐야 돼요. 예수만이 인류의 처음이고 마지막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마 그 학생들 학기 말 시험 중일 거예요. 다음 주까지 보는 데도 있고. 가끔 이제 학기 말 시험 문제를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가끔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신학생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밑에다가 제가 공부한 걸 답 대신 쓰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뭐냐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가 아는 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쓴 내용은 정답이에요, 그게. 이게 맞아요, 그게? 점수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석을 붙이기를 뭐 자기가 이 답을 준비하고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눈물겨운 사정과 사연을 써놔요, 또 밑에다가. 뭐 이렇게 하트까지 막 그려가지고 풍선 달고 난리를 쳐놔요. 점수 안 줘요. 두 번째 초점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로마서 10장 1, 2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냐, 열심히 달렸냐, 땀을 흘렸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가 믿은 게 부처였구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그 부처를 믿느라고 고생했니? 그래, 합격. 그렇게 하시나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인류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와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예수로 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걷어내고 교회든 공동체든 시대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할 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점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차선책이 없다. 여러분, 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고 있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미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전부를 걸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자기와 방불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고 올인하셨어요. 더 이상 헌신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차선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 웬 답이 없다는 걸 아시고 아드님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전부를 거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 주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 너한테 전부를 걸었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 너밖에 몰라. 그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이거 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을 향하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어느 이제 제자를 좀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20년 목회하는 가운데 나름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 돌아보니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펑펑 울어요. 지금에서 돌아보니 제가 올인을 못했습니다. 늘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하지. 항상 뭘 갖고 있었는가 하면 차선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차선책의 대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니에요. 야곱 야폭강가를 사이에 두고 밤새 머리를 굴리잖아요. 먼저 일진 건네보내고 형이 치면 나머지는 빼돌려서 또 살아가야 되고 이게 차선책에 대한 머리를 굴리는데 야곱을 따를 자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차선책을 줘서는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사들도 가만히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차선책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어려워요.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 마음으로 해도 목회가 될똥말똥한데. 근데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으로 전부를 삼아야지 차선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차선책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믿습니까? 연애도 마찬가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올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위험하다. 말을 하고 보니까. 그건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투명인간 취급받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영역은 없는가? 두 번째 띄워주세요. 정성보다 정답이다. 세 번째, 마지막에, 신앙은 차선책이 없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또 남은 특세를 위해서,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는데 남은 특세를 위해서, 또 오늘 살아낼 삶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부흥인 내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